한 장교가, 군대의 장교가 그 어떤 부대의 중대장으로 있을 때 독실한 기독교인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그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장병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그 명령이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 그래서 장병들을 교회에 꼭 나가게 이렇게 억지로 명령을 내리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건 데려다 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원하게 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장교가 고민에 빠져 있다가 그 중대의 가장 고참 선임 하사에게 모든 것을 이제 털어놓고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중대 내 그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게 됩니다. 첫 번째, 일요일 예배는 9시 50분에 열립니다. 둘째, 완전 군장 차림의 열봉식 훈련이 일요일 10시에 실시됩니다. 이 훈련 전에 중대를 검열할 것입니다. 단,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훈련에서 제외됨. 중대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며칠밤을 잠도 못 자고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요, 멸망하기 싫으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듣기 좋아서 거기 가서 즐겁게 전하겠습니까? 또한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면 나쁜 것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던 요나는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나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 것을, 한 절에 두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것들을 유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정말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웃기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그 세계관에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유대인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지 다른 나라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요나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독촉을 받을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갈 공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의 세계관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그 위치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스페인 반도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그냥 요바로 내려가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타는 배를 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안 보셨겠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배를 타자마자 너무나 피곤해서 여러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누웠습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아주 깊게 들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는 출항이 되었고 바다에 나가자마자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여러분이 4절을 보시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서질 정도로의 엄청난 풍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막 배에서 짐을 내던집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7절을 보시면 이배의 선장이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이 그 예사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필시 배 안에 누구가 죄를 짓고 도망했기 때문에 어떤 신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제비가 떨어지자마자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정말 이방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선원들이 묻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산 사람을 던지기 원치 않았던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지 않고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무척 애쓰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을 보시면 견디지 못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집어삼켰고요.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놀랍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이 그 기도의 내용이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장 10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고요. 그리고 요나는 느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 요나서의 어떻게 보면 요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요나서의 요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요나서는 너무나 또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 설교하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면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지 그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불러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명이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거야 다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아니냐라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남의 얘기처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 같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소명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명령받은 사람이고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그럼 소명이 도대체, 우리가 받은 소명이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은 여러 가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 자체가 여러분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들이 여러분 소명 그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예수님의 제자 등등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소명자로서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소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시시한 것이든 가치 있는 것이든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체는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그렇게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된다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거룩함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하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닿아지는 모든 것이 소명의 성격을 띱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돈 버는 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라면 자녀를 키우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나의 전공이나 기술을 살려서 전문가로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소명이 아닌 생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니까 특별히 중세시대의 교회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평생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수련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을 보시면요, 웬 산꼭대기, 정말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수도를 닦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수도원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도원에 들어간 성직자들이 고행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저 들녘에 나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부인들의 가사일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거룩하고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지 수도원에 있느냐 수도원 밖에 사느냐 가지고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모든 것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명받은 자로 온전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소명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명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소명자답게 쓰겠다는 생각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시간이 남아 돌면 즐기기에 바쁘거나 자신은 행복하게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니느웨로 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인생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요나가 당한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도 평생 풍랑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지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해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고 막 나쁜 짓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장로교회라는 굉장히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설교가 딱딱한데 저는 이상하게 그분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드렸던 토저 목사님도 그렇고 보이스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설교가 저한테 더 많이 와닿아요. 근데 이분이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풍랑이 기다립니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그만두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길에 큰 장애물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매일매일 산다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 없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무슨 재난을 보내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렇게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더 거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슬그머니 불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부드럽게 시작하시지만 결국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병이 들어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사업이 위기를 만납니다. 남편이 가출을 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부인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립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풍랑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내 탓이야. 내가 지금까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순전히 나 자신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쓸어놓고 말았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람은 한동안 굉장히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대적하시고 막으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나가 풍랑을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요나에 대한 보이스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은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소망자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물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그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로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서론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것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는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기뻐하지 못할 일이 된다면, 감사하지 못한 일이 된다면 우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담을 갖고 도망할 일인지 아니면 감사하고 순종한 일일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정말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 최고의 거룩, 최고의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이란 말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고 좋은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대목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막 울컥하는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찬양은 이렇게 주님의 날을 노래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한평생 소명자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이 환호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이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시던 분들은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땅은 아마도 한 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디든지 가면 분명히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20%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80%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80%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간증을 듣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게 된 80%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 간증과 그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게 들은 그 간증이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전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있는 가정과 일터를 복음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800여 년 전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모습,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 정말 이스라엘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그 불순종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에는 우리를 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복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이 명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도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서 사람이 빠져 죽는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조요원으로 어떻게 게으름 부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환자가 아파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뒷짐을 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편안히 앉아서 우리끼리만 할렐루야하고 즐기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로 남아서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날 한 사람도 죄받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원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소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다시스로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치시며 우리를 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무책임하며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다시 쓰러 가겠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소명 붙드시고요 니느웨로 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소명자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